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이스라엘과 로마 교황청도 방문하는 등 세계 3대 주요 종교 국가들을 순회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이슬람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슬람교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슬람교도들에 대해 불신감을 나타내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이슬람교의 출현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러시아 관리들에게 이스라엘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비밀 정보를 폭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대표들을 만난 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모든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플린 전 보좌관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는지에 관한 물음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자신의 선거 진영 그리고 러시아 정보요원들 사이에 내통한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임명된 것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법관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마이켈 모레노 베네수엘라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 3월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일부 이를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촉발돼 지금까지 약 두 달간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친정부군이 지난해 7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예이 마을에서 적어도 114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엔 인권분과 남수단 지원단과 유엔 인권사무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과 표적 살인, 민간인 재산에 대한 약탈과 방화, 그리고 내전을 피해 탈출한 여성과 소녀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여러 사례들을 폭로했습니다. 보고서는 친정부군이 살바키르 대통령의 경쟁자이자 전 부통령인 리에크 마차르를 추적하면서 내전이 발생했다며 전투는 그가 도주한 경로를 따라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이 마을은 30만 명가량의 각기 다른 종족이 살던 대체로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이 같은 폭력 사태가 종족 간 심각한 분열을 조장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을 가진 행동강령 기본골격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어제 남부 구이양시에서 각국 대표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추가 협상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부부장은 또 모든 당사국들이 행동강령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건설적인 협상을 계속 진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어제 시리아 정부가 장악한 중부 하마스주 마을 두 곳에 기습 공격을 가해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IL 반군들과 친정부군 간 이번 충돌이 아카렙과 알마부제 마을에서 벌어졌다며 민간인 15명과 정부군 병사 27명 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9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시 시작한 가운데 잠재적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는 미국 지역에서 대비 태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 세계 GDP가 1% 감소하고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의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홍 특사와 4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도 북한의 적의를 보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특사단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의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주변에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은 사업가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북한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특사는 틸러슨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지금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그 자체로 북한을 괴롭히겠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문을 열고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통해 북한의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소위 관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사단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북한에 대해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미국은 공개적으로만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지를 행동으로 보여야지 뒤로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제 타격, 군사 행동 옵션으로 가기까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 가진 모든 수단은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수단이란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특사는 이날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벤 가딘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의회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홍 특사는 19일에는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을 각각 면담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8일 한국의 홍석현 대미 특사와 만나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의 핵 압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19일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 측 노력의 일환이며 이 같은 기조는 미한 대통령 간 전화통화, 매트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한국 방문 등을 계기로 미한 두 나라가 공감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홍석현 특사와 만나 대북 군사 행동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와 침략 시도를 하지 않는 건 물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선 틸러슨 장관의 북한 체제 보장 발언이 최대 압박과 관여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북 정책에서 관여 쪽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북한 정권 교체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란 지적과 함께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반박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화 기조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은 한국의 대미 특사단 관계자는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핵실험 중지보다 핵 폐기가 확실하다며 조건의 수위를 낮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 소식통 역시 미국 정부의 제재와 압박 중시 기조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택한다면 다른 길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대화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전제한 대화라는 큰 조건은 변함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뭐 북한이 항복하고 나올지는 없는 거니까 일단 좀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벌써 이제 미국이 좀 조급함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대화 자체를 그걸 반대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그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조금씩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환 전 장관은 다만 틸러슨 장관의 북한 체제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의도적으로 북한 체제를 망가뜨리는 공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체제를 지켜주겠다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도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근본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아닌 유화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제대로 비핵화 조치만 취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우리가 확대해서 미국이 뭐 대화로 전환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해요. 맥시멈 프레션 인게이지먼트라고 했으니까 그럼 인게이지먼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체제 안전 보장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까지 하는 거죠. 결국 평화 체제까지 얘기할 수도 있다. 체제 안전 보장 할 수도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조치만 취해준다면요.
최강 부원장은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를 앞두고 유연성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나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갈등을 잘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쉽지 않게 이어져온 양국 관계의 성과를 지키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초 위에 신뢰를 구축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양국 갈등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로 빚어진 마찰을 의미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 특사는 시 주석에게 문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축전과 축하 전화를 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압박과 대화 병행을 표방한 한국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의 시험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8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한국의 새 정부가 미사일 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공식 비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담화는 자신들의 신형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을 규탄한 행동을 추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고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자신들의 자위적 핵 보복 타격 능력은 더 높은 속도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북 정책을 비난하며 앞에서는 대화를 표방하고 뒤에선 4대 매국과 동족 대결을 추구해 통일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반박하며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평화를 향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19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변화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본격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에 균열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시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남북 관계를 여전히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일단 비난 성명을 냄으로써 여전히 그 남북 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남북관계 개선이 힘들다. 이러한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뭐 길들이기, 아마 이러한 성격들이 좀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 대화를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와의 제재공조가 불가피하다며 일단 꽉 막혀있는 남북대화가 다시 열리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이 대화 제재를 병행한다는 것이 이 사실 쉽지 않은 과제죠. 그렇지만은 일정 과도기 동안에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언젠가는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도 한국 정부의 제재만 원망할 게 아니라 남북대화 재개에 성의를 보이면서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최근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 잠재적인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는 미국의 지역에서는 대비태세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서부 워싱턴주 의회 상원의 핵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미국 서북부에 위치한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미 본토 대도시 중에서는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타격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입니다. 마이크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체 생산한 핵무기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시애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는 특별히 핵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비상계획에서 핵공격 대비를 금지하는 조항을 제거하는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크 밀로샤,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프록트, 케빈 랭커, 가이 팔룸보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현행 워싱턴주 법은 주 차원의 위험 대비 비상계획은 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재해, 기술재해, 인위적 재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1984년 통과된 개정안에 핵공격에 대비해 주민을 비상대피시킬 준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핵공격이 일어날 경우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면 시민들이 핵공격이 일어날 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핵공격 비상계획 수립을 금지하는 1984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밀로샤 의원과 프록트 의원은 현지 언론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법안이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로샤 의원은 AP통신에 북한이 워싱턴주를 조만간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하와이주 의회 상원에도 지난 3월 10일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갱신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재난대비계획 현대화 촉구 결의안은 지난 4월 6일 상원을 통과하고 4월 21일 하원을 통과한 뒤 다시 상원에서 문구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이미 하와이에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도달하도록 할 능력을 갖췄거나 곧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주 국방부가 비상계획을 현대화해 사용 가능한 방사성 낙진 대피소들을 파악하고 낙후된 대피소는 개선하며 대피소들의 비상물품을 비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논의가 최근 잦아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제재 압박 강화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피하면서도 북한을 옥죄할 수 있는 제재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의 논리는 대북 제재가 소용없다는 일각의 인식을 일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No one should say that there is nothing more that we can do as far as sanctions go.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8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대북 압박을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역시 전 세계 금융망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단 선임 연구원입니다.
Even the most reclusive regime, criminal organization or terrorist group is tied to the global financial order.
검은 돈도 결국 국경을 지나가고 국제 금융 거래의 95%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만큼 아무리 폐쇄적인 정권이나 범죄 조직, 테러 세력이라 하더라도 세계 금융 질서에 묶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프로스펙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런 환경을 이용해 북한이 확산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확산에 전용하는 악순환을 끊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과 중동의 이란, 시리아,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 등 무장 정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확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이를 겨냥한 조치가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수년간 관련 첩보를 수집해온 백톨 교수는 북한이 이란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을 중개인으로 활용해 이들에게 15에서 30%의 수수료를 떼어주고 거액의 자금을 중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 은행에 예치하는 식으로 돈 세탁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등의 무기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현지 은행에 예금한 뒤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 은행에 차명으로 개설한 복수의 계좌로 옮겨 정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현금을 유입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톨 교수는 이 같은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원을 갖춘 대규모 국제 반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way to go after them for that kind of activity is we have to have a large scale
북한 자금과 연루된 은행, 거래 내역, 접촉선, 현지 책임자, 그리고 돈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기 위해선 우수한 분석력뿐 아니라 정부 간 공조 체제 등 막대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기존 제재 중에서도 근본적인 수단들의 무게를 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온 관행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각국이 북한과 연루된 자국 기업에 벌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유엔 결의와 미국 법을 철저히 준수도록 강제하는 방안입니다.
There are countries in the world that are allowing reflagging of North Korean freighters. There are countries that are not fully vetting.
여기에 중국 등 북한을 지원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중요한 이행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는 특히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을 더 자주 지목하거나 해당 업체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들과의 거래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법을 적용해 북중 기업 간 불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돌 교수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추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going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We're not saying the Chinese government did anything wrong. We're saying companies within their borders are violating.
중국 출신인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단둥 홍샹 그룹의 경우와 같이 제재 위반 증거가 확실하고 당국자를 기소하지 않는 한 중국 정부는 관련 기업의 처벌에 협조할 것이지만 미국이 중국 정부를 겨냥할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대북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지만 새롭게 압박을 가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any number of things that can be done, including North Korea exports food.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을 국제 송금망인 스위프트에서 배제시켜 현금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 관광 관련 거래를 중지시키며 북한의 식량 수출을 금지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를 추진하고 생계 목적일 경우 석탄 등 광물 수출을 허용하는 안보리 결의 조항을 수정하며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도 추가 압박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 GDP가 1% 감소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경영 자문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전쟁으로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경우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GDP의 2%를 차지하는 한국의 GDP가 전쟁으로 50% 감소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계산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합을 말합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반도 전쟁이 국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역 체제에 긴밀하게 통합돼 있고 또 몇몇 품목의 주요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 전자제품 가격이 공급 부족에 따라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액정 화면의 최대 공급자일 뿐더러 반도체 2위 생산국이며 손전화 시장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제품 가격 상승이 선진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전쟁으로 손전화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의 가격이 배로 뛰면 미국의 물가가 1%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자제품 외에도 세계 자동차와 조선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전쟁으로 해당 품목에 공급 부족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분비른 10개 한국 가운데 9곳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 한반도 전쟁은 역내 선박 운송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분석했습니다. 먼저 전비 부분에서는 한반도 전쟁이 미국이 20세기와 21세기에 치른 다른 전쟁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쟁이 오래 끌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 전쟁이 길어질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전쟁 복구와 관련해 만일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건 비용을 댄다면 미국 GDP의 30%에 해당하는 빚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대신 한반도 재건 사업이 시멘트나 철강 같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과 북한이 원유 생산국이 아니라 한반도 정책이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켜 금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이 공강 건물 일부에 대한 불법 임대를 계속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의 세금 체납액이 약 1000만 유로, 미화 약 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독일 언론들이 17일 보도했습니다. 공영 MDR, WDR 방송과 일간 지트 도이체 차이퉁 신문 공동 취재팀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은 수년 전 베를린 시 정부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린 뒤 세금을 납부키로 했지만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최소 2004년부터 대사관 소유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이는 호스텔과 컨퍼런스 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호스텔과 컨퍼런스 홀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매달 약 4만 유로, 미화 약 4만 4천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대사관을 비롯한 외교 공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취재팀은 베를린시 정부가 북한 대사관의 임대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세금을 독촉했고 결국 소송을 통해 과세 대상임을 양측이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대사관은 밀린 세금과 벌금, 연체료 등 1천만 유로를 내기로 했지만 일시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매월 7천 유로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1천만 유로의 체납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베를린 시 당국은 MDR 등의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기관 간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역시 세금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사관의 제재 위반과 불법 활동과 관련해 관할 당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이 자국 내에서 보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나 영사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월 북한 대사관의 임대활동에 대한 조치를 묻는 BOA의 질문에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그런 활동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엄격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금지 화학물질 생산 특허를 도운 유엔기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물질과 관련한 특허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지원하면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건데요.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북한이 2015년 11월 1일 유엔의 대북 제재 품목인 시안화 나트륨 생산 특허를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에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기구가 독가스의 일종인 타분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 생산을 위해 북한이 시도한 국제 특허 출원을 지난 1년 반 동안 지원한 사실이 미국 폭스뉴스의 보도로 알려진 겁니다. 국무부는 17일 유엔 산하기구가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을 도운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 기구의 행동을 비판하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명의의 성명을 보내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시안화 나트륨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대북 수출이 금지된 물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가 북한의 이 같은 특허 출원을 안보리에 알리는 것이 상식적 대응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의 모든 체계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는 150여 개 특허 협력 조약 가입국의 특허 출원 준비를 도와주는 유엔 기구로 지난 2012년에도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제공해 대북 지원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구는 당시 미 휴렛 패커드사 제품인 컴퓨터와 서버를 중국 무역업체를 통해 은밀하게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됐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자와 남한 주민이 다양한 문화 강좌를 함께 들으면서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탈북자가 분단의 상징을 넘어 이제는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탈북자에게만 남한의 문화를 적응시키던 교육을 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남한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결의통일교육원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남한 주민과 탈북자들이 함께 남북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문화통일 지도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5월 13일은 북한 영화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통일 이야기가 아니라 남한 주민과 탈북자들이 문화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맡고 있는 김태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통일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막연하게 통일하지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이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1단계, 2단계 해야 되는데 저는 서로 상대를 존중해가면서 자연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의 통일은 이슬비에 옷 젖는 식의 통일이다.
또 앞으로 남북 통일하려면 북한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화예술 중에서 영화.
교육 첫 시간은 PPT 작성법 수업이 진행됐었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들에게 간단한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엔 노래 교실 수업도 진행이 됐었는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열고 또 함께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탈북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느낀 것은 이 한국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통일의 출로를 찾자고 많이 연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만들려면 먼저 시나리오를 써야 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라고 하지 않고 영화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수강생들은 통일은 이렇게 서로가 충분한 대화를 할 때 그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함께 노래하고 또 문화를 나누면서 통일에 대한 바람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통일은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는 통일인데요. 통일은 다 바라누고 염원하는 것이니까 꼭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쉽게 깨우쳐주고 지지하게 하고 싶어요.
북한에 영화를 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영화 제작업자가
이 시간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무조건 적응을 해야 할 대상에서 벗어나 자신이 탈북자 출신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남한 사회에 함께 통합되어서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적십자에서 초기 정착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한 주민 김순혜 씨는 이 강좌를 함께 들으면서 탈북자들이 좀 더 남한 사회 안정적으로 통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더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자를 관리를 하거든요. 적십자에서. 정말로 비참해서 눈물을 같이 흘릴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여기서는 자본주의 그런 거가 이게 사상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이제 엄마 대신 엄마 아닌 엄마 노릇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통해지는 게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 있는 그대로를 성의 표시를 하고 해주는데 이제 한참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이제 이러고 나면 같은 결이고 동포니까 그때부터는 딱 마음을 열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왔다는 거를 얘기를 해줄 때는 너무 기가 막혀요.
강의를 맡고 있는 김태일 박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강좌를 더 많이 마련했다고 밝히며 탈북자와 소통하고 또 서로 다른 배경과 성장 과정을 거친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시간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산소 어떻게 보나 그 사람들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아 요렇게 볼 수가 있다. 제가 와인과 매너를 오늘 이제 합니다. 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온 거예요. 분위기 잡으려고. 그래서 와인을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결의통일교육원에서는 이 밖에도 평양꽃바다예술단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통일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남한 주민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좌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Washington.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시작으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서는데요.
예.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란에서 오늘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담당할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해외 순방길에 나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바티칸, 벨기에,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9일 동안의 해외 순방을 진행하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외교 노선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른 그동안의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과 좀 비교하면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0년의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늦게 첫 해외 순방에 나서게 되는데요.
예.
또 과거 대통령들은 주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가까운 나라를 먼저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을 먼저 찾는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네, 순방지를 보니까 세계 주요 종교의 중심지를 다 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첫 기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성지 메카가 자리 잡은 이슬람교의 본거지고요.
예.
이어 방문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또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다음으로 향할 바티칸은 가톨릭교회의 중심지죠. 또 불교를 제외한 세계 3대 종교 성지를 잇따라 방문하게 되는
네.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일정을 잡은 측면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요. 지난주에 이번 목적으로 첫 번째는 미국의 글로벌 세계적인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예.
두 번째는 세계 지도자들과 핵심 관계를 계속 구축하고 세 번째는 미국의 친구들과 세계 3대 종교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이번 순방에서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이슬람권 55개국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예.
이후 사우디 당국과 천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걸로 보도됐는데요. 미국산 군용 항공기, 함정, 이 정밀유도 폭탄 등이 사우디에 공급이 됐는데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군사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시아파 종주국 이란을 견제하는 효과를 미국 측에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과 군사 협력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아랍한 나토 창설 계획을 제시할 거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국가들의 안보 협력체인데요.
예.
중동에서도 다자간 군사 협력 조직을 만들어서 이 ISIL 등 테러 조직 과 이란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예.
사우디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연합, 요르단, 이집트 등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방문국이 이스라엘인데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백악관에서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만났을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재자로 나서서 평화 협정을 이뤄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 기간 동안 이 핵심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요르단강 서안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네. 자, 이후 유럽 일정도 좀 볼까요?
네, 이스라엘 방문 후 트럼프 대통령이 바티칸으로 향해서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만납니다.
예.
강경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던 교황과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큰 관심사인데요.
예.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찾는데요. 여기서 에마뉘엘 마크롱, 이 프랑스 신임 대통령과도 처음 만납니다.
네.
또 이어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란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달 들어서 각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차례로 뽑혀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은 이란에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상대적으로 서방 측과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개혁파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과 검사 출신 이슬람 성직자인 강경 보수파 에브라함 라이시 후보가 맞대결하는 구도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정부를 이끌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란 전역의 유권자들이 또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구도를 보면 개혁파냐 강경 보수파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혁파인 로하니 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보수파인 에브라함 라이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게 또 변수입니다.
예.
20, 30대에서 40대 젊은 층은 로하니, 또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이 라이시 후보 쪽으로 세대별 지지세가 갈리고 있어서요. 개혁과 개방을 바라는 청년 세대와 엄숙한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원하는 기성 세대 중에 어느 쪽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올지도 승부의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이란 대선전에서 가장 큰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로하니 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 나라와 맺은 핵 합의가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은 핵 합의를 놓고 이란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투표라고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
서방의 경제 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된 혜택을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실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거란 전망입니다.
예.
이란 내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이 핵 합의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 활동에 제약이 생겼을 뿐 경제 제재 해제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수요일 미국 정부가 2015년 핵 합의에 따른 대이란 제재 해제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예. 만약에 이번에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강경 보수파가 정권을 잡으면 중동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핵 합의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이란 대선 결과는요. 향후 중동 정세에 큰 흐름을 결정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결과는 내일 나오게 됩니다.
예.
유효 투표 수의 50%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위, 2위 후보가 또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요일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서방 언론은 지난 2013년 취임한 로하니 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첫 임기 중 핵합의라는 그 명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예.
또 1979년 이란의 공화정에 들어선 뒤에 1981년 대통령제가 확고히 자리 잡은 이래 과도정부를 제외하고 연임에 실패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을 또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정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정치인을 상대로 한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날 오후에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열었던 그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검사 도입 자체는 존중하지만 모든 게 마녀사냥이라는 건데요. 또 자신이나 자신의 선거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들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앞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이 관련 수사, 그러니까 러시아와 유착관계 그 유혹 수사를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을 했는데요.
예.
바로 다음 날 코미 당시 FBI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놓아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당시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느낀 코미 국장이 대화 내용을 메모로 남겼고요. 이를 또 측근들한테 보여줬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메모를 본 관리인들의 증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미 전 국장한테 이 같은 요청을 한 일이 있느냐고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예, 의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탄핵 얘기까지 또 조심스럽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여러 의혹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동안 상하원 정보위원회가 FBI가 각각 별도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FBI 조사는 특별검사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예.
의회 조사와 특별검사 조사의 다른 점이라면은 기소 여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의혹을 파헤쳐서 진실을 찾는다는 데는 같지만 의회에는 형사 기소권이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의회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검 조사는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북도 역시 맑은 가운데 양덕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9도, 중강 강계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32도까지 오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씩 낍니다. 개성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가고요. 풍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7도.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5도. 웅기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사이에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이스라엘과 로마 교황청도 방문하는 등 세계 3대 주요 종교 국가들을 순회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이슬람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슬람교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슬람교도들에 대해 불신감을 나타내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이슬람교의 출현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러시아 관리들에게 이스라엘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비밀 정보를 폭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대표들을 만난 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끝으로 모든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플린 전 보좌관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는지에 관한 물음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자신의 선거 진영 그리고 러시아 정보 요원들 사이에 내통한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임명된 것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법관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마이켈 모레노 베네수엘라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 3월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일부 이를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촉발돼 지금까지 약 두 달간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친정부군이 지난해 7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예이 마을에서 적어도 114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엔 인권분과 남수단 지원단과 유엔 인권사무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과 표적 살인, 민간인 재산에 대한 약탈과 방화, 그리고 내전을 피해 탈출한 여성과 소녀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여러 사례들을 폭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친정부군이 살바키르 대통령의 경쟁자이자 전 부통령인 리에크 마차르를 추적하면서 내전이 발생했다며 전투는 그가 도주한 경로를 따라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을 가진 행동강령 기본 골격에 합의했습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류 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어제 남부 구이양시에서 각국 대표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추가 협상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부부장은 또 모든 당사국들이 행동강령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건설적인 협상을 계속 진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어제 시리아 정부가 장악한 중부 하마스주 마을 두 곳에 기습 공격을 가해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IL 반군들과 친정부군 간 이번 충돌이 아카렙과 알 마부제 마을에서 벌어졌다며 민간인 15명과 정부군 병사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모두 52명이 숨졌으며 ISIL 반군들이 주민들을 고문하고 민가를 약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